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의도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쭉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수송아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독특한 것은 순념소 한 마리를 더 드려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레위기 4장에 보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려야 될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인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더해서 순념소 한 마리를 더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드리는 것이 좀 더 좋은 그래서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리고 혹은 더 반복해서 드리고 정해진 분량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딱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는데 여하튼 범죄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계속 다루고 있는 모든 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부지 중에 범죄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만 8번 언급이 돼요.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잘 모르고 실수로 혹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때 회중 전체의 죄든지 아니면 개인의 죄든지 다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죄 용서 받는 은혜는 출애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실수로 본의 아니게 지은 죄는 다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그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본의 아니게 범죄한 것과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을 구분해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의 동기를 구분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은 본토인이냐 타국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범죄한 거냐 아니면 뻔히 알고서도 고의로 죄를 지은 거냐 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범죄한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가 하고 우리 교회 전통에서 다루는가 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요,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이 죄를 지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 또 교회가 깊이 병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이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감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어떤 순교의 전통, 정말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는 사실 목숨보다 주님이 더 귀하냐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가 하고 이게 맥락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 안전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병이 들고 타락했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도 뻔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고의로 범죄한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오늘 보면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온 회중이 돌로 친다는 것은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는데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는 이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추방이 되는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었거든요.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 학대받는 자리에서 건져내시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 안식인 거예요. 모든 안식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기초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사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살로의 땅에서 우리가 누릴 큰 축복이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일마다 경험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신음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일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네 집의 자녀들, 네 집의 노예들, 혹은 심지어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일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에 충분하다, 뭐 이런 고백을 안식일에 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고, 또 가장이 일을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파괴하는 이 사람이 오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례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을 파괴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인데 그 안식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표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되도록 그들의 옷장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사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옷을, 긴 옷을 입으면서 그 옷걸음, 이 그 옷 끝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달아가지고 그래서 늘 그 옷단에 이렇게 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덜렁덜렁하게 길게 걸려 있는 이 끈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이요, 청색 끈을 거기의 술에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요, 염료가 많이 없었거든요. 고대 사회에 제일 비싼 염료가요, 붉은색 염료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청색 연료였어요. 붉은색 염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고대 사회에 청색 염료 구하기는 더 어려웠어요. 붉은색은 요즘도요, 길가에 간판 보면 제일 먼저 색이 바라지는 것이 붉은색입니다. 요즘도 붉은색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고대 사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청색. 청색끈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귀하고 상당히 어려운 방식으로 이 표지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표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거를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방종하며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의 표지로 만들어서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를요, 그냥 기분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데마다 성경구절 써놓기도 하고 핸드폰 표지에다가 성경구절 써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때르릉 때르릉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뭔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삶 가운데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과 41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학대받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내산 아래 1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사실 네가 잘 모르고 범죄했을 때는 다 용서해 준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명령을 파괴하거나 그 명령을 깨뜨려서는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목표와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산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불러내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그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어떤 거룩한 의도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에는요,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